오늘 본문은 이제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라는 왕과 또 그의 군대 장관 혹은 야전 사령관쯤 되는 이 직함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 랍사게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고 거의 이제 함락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헤립 왕은 라기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또 군사적 요새를 지금 침공하려고 거기 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 랍사게가 지금 맡아서 먼저 이 말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녹아내리게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랍사게라는 이 말은 사실 이름보다는 이 직함, 야전사령관, 군대사령관 이런 직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전사령관이 나와서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가 어떻게 우리 같은 강대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겁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왕이냐 얘기하다가 이제는 여호와,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도 우리가 다 멸망시킨 열방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도 곧 멸망할 거니까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그냥 성문 열고 빨리 항복해라. 지금 그런 말을 그 히브리 말로 이 36장에서 계속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대신해서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7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그런 참담한 말을 듣고 나서는 자기의 옷을 찢고, 이 구약에서 슬픔과 회개의 그런 상징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이제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 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응 자체가 사실 참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참 맞는 방향으로 지금 히스기야 왕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는 이 선지서기 때문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열왕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또 예언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열왕기나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업적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정말 그 선왕이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개보수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전 예배 회복하고 유월절을 다시금 시작한 너무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를 쭉 훑어보면 히스기야가 이 완전 무흠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 왕과 같지 않고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왕이었지만, 여러분 사실이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열왕기 하에서는 이 중간에 어떤 다른 말씀을 하나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당장 여호와의 전에 가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풀어헤치기 전에 열왕기하는 다른 내용을 하나 추가해 놨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재위하던 이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왔다. 지금 이 맥락과 배경이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이제 다 쳐버리고 이제 남은 게 예루살렘과 라기스 몇 개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앗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라기스에 있던 그 산헤립에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 주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앗수르 왕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내라. 그럼 이제 돌아가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다른 이제 새한글 성경 이런 데 보면요. 은 10톤. 금 1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는 겁니다. 돈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16절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그것도 양이 충당이 안 되니까 성전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앗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게 이제 아름답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여기 이제 랍사게가 나오죠.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 마지막 17절의 맥락이 이사야 36장 1절이 시작되는 것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물론 이것이 옳다 그르다이기보다 먼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앗수르 왕이 그걸 듣고 그 돈 다 받아서 돌아간 게 아니라 대군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돈은 돈대로 싹 다 받고 그냥 점령을 시키러 간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히스기야가 하는 이 행동들과 반응들을 바라볼 때 히스기야는 무음한 존재 우리가 히스기야를 닮아가야지 이러기보다는 히스기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입체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건드려질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은 성도들이 봤을 때에도 이렇게 부끄럽거나 혹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디로 점점점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정말 그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엄청난 군대가 이제 찾아오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간 거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이거든요. 2절을 보시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차마 얘기하지를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심판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서 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체 맥락에서 꼭 히스기야가 했다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앞쪽에 보면 랍사게의 말을 인용해서 보면 이 남유다가 그 당시에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강대국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강대국도 의지하고 또 돈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있다 보니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7절에 보시면 그가 고국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잠시 멈췄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그 뒤를 보면 이 구스 왕이 전쟁을 하러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유다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구스 왕이 자기를 전쟁하려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제 구스 왕도 대항을 해야 되니까 잠시 라기스에서 떠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전쟁이 멈추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 산헤립 왕이 이 말을 던지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말에 속지 마라. 너희 망할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냐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 왕이 그동안 선대부터 해서 열방을 얼마나 많이 멸망시켰는지를 쭉 거론하면서 너도 곧 멸망할 거니까 잠시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히스기야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이제 마음이 풀렸다가 더 큰 말을 듣고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말이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말 뼈 때리는 말, 팩폭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다 봤거든요. 열방이 다 망해가는 걸 봤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인가 보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설교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친애굽 정책도 펼쳐봤고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주면서 돌아가라고도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직접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신하들을 통해서 산헤립 왕이 말한 그 말이 적혀있는 이 편지, 이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어떤 해석을 말해서 하나님, 산헤립 왕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말 그대로 쌍타운표 찍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붙이기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다 맞는 소리예요. 다 팩트입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수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하나님이 아니고 참신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산헤립 왕이 참신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있는 참신임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말들,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이 맞는 말이에요. 정말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그래요. 확률과 통계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진리가 되거나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확률로 인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통계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한 분이잖아요. 유일하신 참신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글들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것들을 기도 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해결책까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긁어와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그 염려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오히려 역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 역전의 통로,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간다고 고백했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